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같이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주일 오후 늦게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을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그 등성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그랬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이른 아침 그러면은 3시에서 6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일찍 나오셨을 겁니다. 일찍 나오셨다고 하니까 3시는 아닐 거고요. 아마도 6시경 잠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셨을 겁니다. 아침 식사는 하지 않고 나오셨겠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식사를 일반 백성들이 거의 두끼만 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저녁을 6시에서 7시경에 저녁 식사를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배가 아마 고팠을 겁니다. 왜 식사를 하지 않고 나오셨겠습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도 신세를 졌는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장정들의 12명이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은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뜻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아마 그 집에서 여기저기 겉옷을 덮고 그렇게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식사를 할 때에 그 나사로의 집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다 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제자들을 다 이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하시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잎사귀 사이를 이렇게 젖혀보았을 때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하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심중에 말했던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물고기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죠. 전문가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보시지도 않고 그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세금을 내어야 할 돈이 없을 때에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물고기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너와 나를 위하여서 낼 수 있는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물고기의 뱃속에 하필 이 물고기가 어느 날 삼켰던 동전까지도 어느 물고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며칠 전에 건너편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도 보지 않으시면서도 다 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그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왜 열매를 따러 가셨고 왜 저주하셨는지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저주하시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행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어놓고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일으키셨겠습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던 잎사귀들이 아예 바짝 말라버렸고 그리고 보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나무까지도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상황.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섭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이분은 바로 나무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무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창조주의 그 의도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 나무를 심판할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나는 창조자라는 겁니다. 나는 섭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식물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에 잔잔하라 명령을 하셨을 때에 바다가 잔잔하면서 복종을 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그 귀신은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떼개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돼지 떼개로 들어갔죠. 영들을 부리시는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영들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심판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식물의 주인이시고 동물의 주인이시고 영들을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분 뿐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째가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랬을 때에 천국에 가 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얼른 돌아와서 그 육신이 다시금 살아나서 생생하게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 부여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 대체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섭리자이고 내가 관찰자이고 내가 심판자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넣으시고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죠. 땅은 짐승들을 내어라, 땅은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들을 내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었습니다. 이건 머리야, 이건 눈이야, 이건 얼굴이야, 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이 손으로는 사랑하게 될 거고 봉사하게 될 거야, 오장육부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 두 다리로는 뛰면서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살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됐다라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어쩌다가 이러한 신앙인들을 양산을 해서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다윗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다 알면서도 하나님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그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은 두려워서 떨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언젠가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잎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본질은 사라져버렸죠. 진짜로 신경을 쓰고 추구해야 할 것은 사라져버렸고, 겉모습만,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었죠. 제사를 지내기는 지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곧잘 합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물론 조는 성도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허리를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형식입니다. 전혀 알맹이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겁니다. 주차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좀 더 친절해야 하고 말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열매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열매가 내 마음속에 이미 맺혀져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 자녀와 부모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참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성도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패해서는 안 되고 저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입술의 열매와 행함의 열매가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인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잎사귀밖에 없구나,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살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아는데요, 이 말을 할 때는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을 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이에 보면은 샌드위치로 끼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채찍을 만들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 뚫어 엎으시고 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에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그 양은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 말고 우리가 흠이 없는 양들을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저 양을 사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죠.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는 상인들이 팔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팔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 이 명분을 붙여가지고 아주 비싸게 그렇게 양을, 소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이득을 그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통용하는,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환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환전소를 차려놓고 막대한 이익을 강취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세를 바꾸어주고, 성전 사용하는 돈을 바꾸어주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머리에는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돈에 대한 그 이익, 여기에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로 만들었구나,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던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압니다. 그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땔감용으로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도 아주 거칩니다. 토들토들한 것이 잎사귀에 나 있죠. 그 잎사귀를 찢으면은 우유빛깔의 뽀얀 액체가 나옵니다.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잎사귀에 걸리면은 스치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끈적끈적한 것이 손에 묻기도 합니다. 꽃도 없습니다. 무화과죠. 꽃이 바깥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 안쪽으로 피는 이 꽃이 무화과입니다. 별로 볼품도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만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무화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폼 잡으라고 예수님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몸을 아무리 이쁘게 멋지고 짱으로 가꾸어 놓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버리고 나면은 이 잘 가꾸어 놓았던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열매죠. 이 열매,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열매,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 나는 오늘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력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뿌리째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보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곧 가겠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수도 없는 말씀들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사모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확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어온 그 말씀, 믿은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서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고 될까 안 될까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기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믿고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됩니다. 쓸데없이 저 기도 하나님 빼어주십시오. 쓸데없이 기도하는 것 말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기도는 점점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서 기도하다가 점점 그 기도의 역사가 커져가는데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될까 안 될까 긴가 민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너 그 기도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지막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점점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내 삶이 무력해져 있습니까?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 죄송합니다만 드림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소리소리 내어서 부르짖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회개하고 이와 같은 걸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도 그러면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의무감으로 아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의무감으로 막 또 다른 하나의 짐을 짊어지워준 듯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꾸준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이 기도가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이구나. 이 기도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구나.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수적인 거구나. 이것은 내 영혼과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은 나에게 짐을 또 하나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를 간구할 때라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선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뭐 그게 그저 그렇고 그렇네요. 그때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열려지는 그 라인이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해도 열매가 없다면은 누군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미움을 포기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주었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용서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늘 문도 닫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손해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용서하면은 닫혀져 있던 그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그를 진심으로 내 속에서부터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않으면은 존재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받으면서 아멘 하면 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요동함만 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겁니다. 너 용서하라. 네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네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나도 너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 문이 우리 앞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또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살아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만약 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해 있었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쩌면은 심판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행동을 할 때마다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